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표적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몇 가지가 보여지죠? 전체 일곱 표적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일곱 표적을 알려주시고 이 표적을 알려주시는 목적까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표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진 배경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마을에 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의 혼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그죠? 여러 가지 기쁜 날들이 있겠지만 혼인잔치처럼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날에 걸쳐 잔치가 벌어졌던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쁜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음료와도 같았죠. 기쁜 잔치날에는 꼭 함께 있어야 되는 음료.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매우 큰일이었다는 거죠. 왜? 포도주 없는 잔치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즐거운 혼인잔치를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거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3절에 보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뭐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4절에 보면 딱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딱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겠다는 건가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언뜻 듣기에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맞아요.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걸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해석이 있어요. 특별히 로만 카톨릭, 우리 천주교에서 보는 해석.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풀까요? 마리아 중심으로 풀어요. 즉 원래 예수님은 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시니까 거절하지 못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 표적을 행하신 걸로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헬라어 원어로 여인을 부르는 존칭어로 풀어요. 레이디, 영어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를 높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간구였다면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의 간구였기 때문에 들으시고 이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마리아의 중보 신학이에요. 즉 마리아가 중보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가진 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간구를 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간구를 잘 안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 간구하면 마리아를 통해 간구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부탁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나아가는 것은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더 쉽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예수님도 어머니의 부탁이니 더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중심으로 풀려져야지 마리아 중심으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신학에서 또 잘못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먼저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자기 어머니를 넘어서 한 성도로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육체적 관계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는 오히려 거절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의 요구, 어머니의 요구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요구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거절하는 이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것이 다 무엇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예요. 내 때가. 그리고 그 때를 가리키는 목적으로 표적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와 상관없는 표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적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이 때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모든 이적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을 다 포함해서 다 모든 기적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영광받으실 때, 그리고 그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이 표적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때하고 연결을 안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저 자기 정욕을 따라 세상 수준대로 이해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 그 표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표적을 부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후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죠?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 뒷구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진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믿었던 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자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찾고 믿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거짓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였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더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천국 복음을 함께 주세요.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시는데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세상 복음처럼 믿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세상 축복 주는 분으로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 정욕 때문에 눈이 있어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올바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으로 세상에서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세상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내가 온 것은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주기 위해 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 아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안 주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버려버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이 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믿었던 분들은 화부터 내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두고 떡도 만들어주고 물로 포도주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다른 게 뭘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 세상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화가 나서 버릴 건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부족한가요? 아니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사람들로 더 잘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하죠. 이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적을 보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표적을 함께 해주면 복음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뭔가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 것, 체험해서 믿는 것은 세상 메시아, 세상 복음으로는 더 잘 믿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참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만 난다고 하셨어요? 말씀에서만. 그것도 누가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런 시골 나사렛 이런 곳에서 표적을 베풀지 말고 좀 큰 도시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좀 행하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표적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걸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죠? 맨 뒤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을 믿지 올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상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형제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세상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고 세상 영광을 받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만 봐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잔치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 그러면 그들 앞에서 좀 딱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확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와 제자들과 하인 몇 사람 앞에서만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 영광을 위해서나 아니면 세상을 주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는다, 우리 왕이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변했다고요? 성난 군중이 돼서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습니다.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알려주세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0 verse 30 through 31.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즉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것,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 생명은 뭐예요? 여기서는 천국 영생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세상을 주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아니면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천국의 참 왕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적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라면 믿는 일반 은혜, 세상 축복의 현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특별 은혜와 천국 축복의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다 주어졌어요. 즉,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복음 말씀이 완전히 충분하게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 구원의 복음이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표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누가 봤다고, 누가 들었다고, 누가 경험했다고, 지금도 표적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을 믿음 얻기 위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만 와야 됩니다. 복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다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더 이상 표적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패턴을 하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이 행해질 때에 그 표적에 대한 죄인들의 오해가 먼저 보여지고, 즉 세상적으로만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서 세상 영광을 찾으려는 죄악이 보여지고, 이어서 그 표적들을 올바로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따라와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오병이어로 수많은 떡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고통에서 낫게 해주시려고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시 풀어주세요. 그 안에는 특별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천국 복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영광 받으실 때를 가리키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영원한 천국 축복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 뒤에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는 뒤에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앞에 것만 보고 하셨다, 지금도 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두 마디가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두 대답에서도 같은 현실이 보여져요. 즉 마리아가 포도주를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의 요구는 단지 세상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표적을 세상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똑같은 사단의 시험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라. 뭐가 다릅니까? 마귀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세상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유혹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마리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세상적인 생각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세상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실 때를 가리키며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잔치가 끊겨지고 기쁨이 사라진 슬픔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과 함께 오실 때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의 죄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 하나님 왕국의 현실이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셔서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 두었던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죠.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 보통 한 항아리에 20에서 30갤론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체 몇 갤론이에요? 여섯 개면 180갤론이나 되는 많은 물이 채워진 거죠, 항아리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 마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신랑에게 말하기를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것도 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포도라는 요소가 없는데 포도주가 물에서부터 만들어져요. 뭘 먼저 보여주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사건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영광이 이 표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주 하나님, 즉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요. 아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이었다고요?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 두었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1절에서 2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정결규례를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레위기로 가면 율법이 나오는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자들의 정결케 되기 위해 꼭 옷을 빨고 몸을 씻도록 하셨어요. 율법으로. 여기서 파생된 유전으로 밖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물로 손을 씻도록 하는 관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결례 항아리를 둬서 결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예식이죠.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해서 그 물로 손이나 몸 혹은 그릇까지도 씻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제자들을 부정하다 고소한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죄인이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되는 게 그저 예전에게 율법이나 관습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결례의 물로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게 결례의 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게 결례의 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실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례의 물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었고요. 그 결례의 물이 가리키던 현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에 씻는 예식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참으로 씻겨질 날, 참으로 정결케 될 날까지 그날을 가리키기 위해 잠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즉 육체의 예법으로 정결케 하던 그림자의 때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참것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이제는 포도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포도주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결례에 물론은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서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례를 위해 사용된 물, 그리고 그 물이 변한 예수님의 은혜에 변화된 포도주는 구원 역사 속에서의 두 시대를 보여준다는 거죠. 율법으로 대표되던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 율법으로 대표되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수치, 사망 다 제하여지고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되는 때가 왔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바 같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시대, 영원한 기쁨의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천국 축복의 현실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되어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된 자들을 기쁘게 하셨듯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19장 6절에서 9절. Revelation chapter 19 verse 6 through 9.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듯이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하객으로 참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참여되는 잔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혼인잔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현실임을 성찬상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정결케 하신 사랑하는 자기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영원한 천국 기쁨의 교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된 성도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시며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여 함께 살아갈 영광의 날을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의 현실을 열망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상의 포도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천국 교제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와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케 되어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현실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의 규례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성례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표하고 인치는 현실,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누리게 될 천국 혼인잔치의 교제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복음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은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아직도 어떤 교회에도 속하여 계시지 않은 분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세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현실, 이제 곧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되어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나와 그날의 현실을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신부들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와 천국교제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있지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 축복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된 생명의 교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로써 성취된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